오늘 설교 제목은 소망을 품고서 땅을 사라 입니다. 소망을 품고서 땅을 사라. 설교 제목이 무슨 부동산 컨설팅 회사 광고 카피 같이 들려집니다. 2주 전부터 예수님의 10가지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다리 목사님 설교도 시작됐는데 그 첫 번째가 회개였고 그때 그리스도인은 부동산 투기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가 선포된 지 두 주밖에 안 됐는데 소망을 품고서 땅을 사라니 이게 웬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 땅을 사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땅을 사보신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이제 앞으로 아마 땅을 사보실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남북 관계가 이제 훈풍이 불면서 이제 휴전선 접경 지역, 이를테면 파주 같은데 굉장히 이렇게 땅값도 많이 이제 오를 조짐도 있고 이제 투기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또 신도시 뭐 예정지가 어디가 될 것이다 그런 보도가 있으면서 그 지역들의 또 투기가 이렇게 몰리는 현상을 저희가 봅니다. 실제로 만약에 땅을 사게 된다면 여러분 어디다가 땅을 사시겠습니까? 아마 구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총동원해가지고 아마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그리고 또 이렇게 가치가 있는 지역 이런 곳을 아마 분명히 찾아서 땅을 사실 것입니다. 그것은 뭐 부동산의 문외 한인 평범한 사람이라도 그 정도의 안목은 모두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부동산 매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사는 사람은 다름 아닌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만약에 땅을 사면 이러이러한 데다 살 것이다 라고 우리의 상식을 나눴지만 이 예레미야가 사는 땅은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절대로 사서는 안 되는 땅. 그 땅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지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곧 나라가 망하고 그 땅이 폐허가 되고 그리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땅입니다. 그 땅에 땅 문서를 큰 금액을 가지고 샀지만 좀 있으면 나라가 망해서 곧 휴지 조각과 같이 그 문서는 바뀌어버릴 그 땅을 이 예레미야가 무슨 생각에서인지 사게 됩니다. 그런데 더 우리를 놀랍게 하는 것은 그 땅을 사라고 컨설팅을 해주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사라고 하고 예레미야가 그 땅을 무모해 보이는 그 거래를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필요 없고 쓸모없는 땅, 그 땅을 사라고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32장 저희가 6절부터 15절까지 읽었는데 이 32장의 배경이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때는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기 전인 주전 587년 히드기야 왕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벨론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에 진격해와서 예루살렘을 감싸고 그리고 이제 곧 무너뜨릴 패망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점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예레미야는 어디에 있느냐면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혀 어거의 몸으로 있습니다. 감금되어 있습니다. 왜 갇혔는지 이유가 이제 3절에서 32장 3절에서부터 5절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막은 없는데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3절에서 5절이 이제 구분 없이 쭉 돼 있는데 3절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두 가지를 예언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성이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왕에게 넘어갈 것이다. 이 나라 패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예언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왕에 대한 예언인데요. 유다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예언을 합니다.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은 유다 사람들 또 유다왕 시드기야 왕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시드기야 왕의 반응이 5절에 있는데요. 5절에 이렇게 5절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다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기분 나쁜, 듣기 싫은, 반역과 같은 그런 예언을 했다고 예레미야를 잡아가지고 시위대 뜰 안에 지금 감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죄명은 반역죄였고 괘씸죄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감옥에 갇혀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신탁이 임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7절을 보겠습니다. 자막을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감옥 속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사촌 속부 살로미 아들 하나멜, 너의 사촌 하나멜이 너한테 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아나돗에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밭을 사라고 말할 것이다.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다라고 할 것이다. 그 신탁 하나님의 예언을 이 예레미야가 듣습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예레미야의 반응입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한 나에게 와서 정말로 그 사촌 하나멜이 와가지고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하나멜이 정말 찾아와서 자신의 밭을 사라 그리고 자기의 밭을 물으라라는 이런 요청을 합니다. 당시 이 기업의 상속권을 물으는 것은 구약에 있는 오래된 관습입니다. 우리가 룻기서에도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군가 가난해져서 그 땅을 이제 다른 방법이 없으면 이제 기업의 토지를 팔게 되었는데 그렇게 팔게 될 때 생판 모르는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친척이 그 토지를 물으는 것입니다. 그것을 되사다라는 의미인데요. 물은다라는 그 원어의 뜻이 되사다라는 의미입니다. 형편이 어려워져서 다른 사람에게 밭을 넘기게 되었을 때 그 기업이 그 땅이 그 가족과 그 지파를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무르기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멜의 이 제안을 받은 감옥 속에 있는 예레미야가 이제 그 부동산 매매를 하는 것인데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자세하게 9절부터 이제 1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여기 17세겔은 약 200g쯤 됩니다.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1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예, 여기 보면 굉장히 이 매매의 과정을 부동산 매매의 과정이 아주 세밀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좀 주목해서 볼 것은 그 계약서를 두 통을 만들어요. 원본과 사본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통을 만들어서 원본의 성격을 띠는 계약 증서는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서 역청을 발라 봉해진 항아리 안에 넣어 땅 속에 보관을 하게 되고 사본격인 그 계약의 증서는 언제든지 꺼내 볼 수 있도록 인봉을 생략하고 이제 구매자가 소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을 보면은 이 일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행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그 사람들이 증인되어서 그 부동산 그 밭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설교 도입에서도 말했지만 이 나라가 망하는데 그 땅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처구니없고 무모한 행위입니다. 더구나 다른 사람이라면 뭐 그냥 아무런 정보도 없고 그냥 일반인이란 모르겠는데 이 예레미야가 누굽니까? 자기 입으로 모든 사람이 평안하다 할 때 자기 입을 열어서 이제 이 예루살렘은 멸망한다, 유다왕 시드기야는 감옥에 갇힌다 이렇게 자기 입으로 떠들고 예언했던 사람이 아니 갑자기 말은 그렇게 하고 그 땅을 은을 200g을 주고서 그 고가로 그 땅을 매매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마치 이 예레미야의 행위를 현대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비유한다면 내일 부도가 나서 휴지 조각이 될 주식을 오늘 거액을 들여서 그 주식을 사는 것과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본 사람들은 아마 혀를 끌끌 차면서 아마 예레미야를 흉보았을 것입니다. 아니 저 바보 같은 대세도 모르고 투자의 시점도 관점도 모르는 참 어리석고 미련한 인간이네. 평안하다 싶을 때는 온통 세상이 심판으로 가득하다고 얘기하고 다니더니 뭐 이제 눈을 들어보면 주변에 온통 바벨론의 군대가 곧 이 성을 무너뜨릴 이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이 땅을 사? 바볼세, 바보야 라고 아마 크게 비난을 했을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상황에서 부동산에 돈을 투자하는 것은 정말 무모하고 분명히 무익해 보는 일입니다. 사리분별이 있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손해보는 그 이익을 들여서 손해보는 그런 일을 반드시 거절해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땅을 사라고 했을 때 두말하지 않고 순종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원본과 사본 두 개의 증서를 만들면서 그렇게 자세하게 그 계약의 행위를 부동산 매매 행위를 한 것일까요?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성경을 봐주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은 단어는 오랫동안입니다. 오랫동안. 왜 오랫동안일까요? 그 심판의 그 패망의 세월이 오랫동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보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 하나님께서 희망의 소망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15절 말씀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 15절에서 주목해야 될 표현은 다시입니다. 다시 사게 되리라. 이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바벨론 침공을 목전에 둔 땅, 대적의 말발구발에 철저히 유린될 땅, 사람들이 다 떠나고 황폐하게 될 땅, 토지의 가치가 완전히 사라져버릴 그 유다 땅. 그런데 그 유다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다시 사게 되리라. 다시 매매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원어에 보면 다 이게 복수입니다. 집과 밭과 포도원이라 했지만 이게 다 복수입니다. 집들과 밭들과 포도원들을 다시 사게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유다에서 이제 다시 회복되어서 정상적인 생활이 회복의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예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 기업을 무르는 행위, 땅을 사는 행동은 어떤 것의 예표입니다. 무엇을 보여주냐면 유다가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행동이며 바로 예표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이 땅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장 바벨론이 침공해서 이제 얼마 되지 않으면 이 땅의 군화에 밟히고 황폐되고 무너져버리고 망할 것이 분명하지만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 소망의 메시지 속에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미래의 저 슬픔 넘어 포로 생활하는 그 슬픔 넘어 회복의 비전을 하나님을 통하여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신 그 회복의 비전을 예레미야는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 무모해 보이는 땅을 거에게 돈을 들여서 산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땅을 무모해 보이는 듯한 돈의 가치가 땅의 가치가 떨어지고 나라가 망하는 그 상황 속에서 큰 거에게 돈을 들여서 부동산을 산다는 땅을 산다는 이것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비유하자면 마치 기원전 6세기 그 이스라엘 땅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의 유수 포로 생활을 하는 영적으로 볼 때 이 땅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이 세상은 바벨론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때와 똑같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주도하는 삶의 방식, 바벨론의 경제 구조, 바벨론의 노동관, 바벨론의 현실의 구조 속에서 온갖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통찰력 있는 신학자들이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많은 정사와 권세가 무엇인지 그걸 드러내는 책으로 또 강연으로 이런 것들 의견을 말하는데, 화란의 하우츠바르트라는 분은 우리의 삶을 사악하게 왜곡하는 세 가지 우상이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는 경제지상주의, 두 번째는 과학지상주의, 세 번째는 기술지상주의다라고 지목했습니다. 여러분, 경제지상주의가 뭡니까? 경제지상주의 세계관이라는 것은 생활 수준의 향상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의 일생의 목표입니다.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조화를 이루는 유일한 길은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이다. 그것이 목표가 돼서 그것을 믿도록 하는 최고의 우상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황금 만능주의 이런 것, 물질주의, 이것들이 다 용어는 다르지만 같은 맥락이겠죠. 경제적 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도구화하고 인간을 수단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몇 년 전에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SBS에서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죽은 아기의 시체를 말리고 갈아서 만든 중국산 인육 캡슐이 한국에서 유통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윤리, 도덕 이런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9시 뉴스를 보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부모를 죽인다든지 형제를 죽이는 이런 천인공노할 그런 사고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돈을 우상시하고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경제적 지상주의 때문이다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또 과학지상주의, 기술지상주의. 과학지상주의는 무엇입니까? 과학이 이제 이 시대의 제사장입니다.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과학자가 나와서 설명한다면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믿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계시의 원천으로 과학이 기능합니다. 기술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원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기술이 마치 유토피아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환상을 우리에게 주는 시대가 바로 과학지상주의, 기술지상주의 시대입니다. 모든 지식 제공하여 모든 기술로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인간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환상을 부추기는 것이 과학지상주의, 기술지상주의죠. 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은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세 가지가 다 우상입니다. 돈, 또 성, 권력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우상이라는 것이죠. 아마 모든 분들이 거의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기초해서 트레빈 왁스라는 분은 거기에서 세 가지를 더 추가해서 우리 시대 여섯 가지 우상 해서 돈, 성, 그리고 권력에 더해서 나, 내가 우주의 중심이다 라고 믿는 개인주의, 나, 그리고 성공,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입신양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런 성공, 또 즐기는 삶, 레저, 여섯 가지를 이 시대의 우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각자마다 진단은 다르겠지만 아마 공유하고 또 공감하는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돈, 또 성, 그리고 권력, 뭐 외모 지상주의, 네가 소유한 것이 너다 라고 말하는 소비주의, 요즘 어떻게 지내? 하니까 주머니에서 뭘 꺼내는데 뭐예요? 어느 승용차 키를 딱 꺼내면서, 외국 사람들이 그 카피를 광고를 보면 도저히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한대요. 어떻게 지내냐고 하는데 왜 주머니에서 이 키를 흔들어 보이는지. 예. 물질주의 세계관, 소비주의 세계관을 잘 보여주는 광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바벨론의 포로 생활과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걸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정상으로 생각하고 너무나도 편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를 조금 더 영적인 눈을 떠서 분별의 시각을 가지고 이 시대를 보면 이 시대를 사로잡고 있는 그 정사와 권세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어떻게 망가지고 깨어졌는지가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속에서 양극화의 그 골이 얼마나 깊습니까? 불평등, 또 황금 만능주의, 무한 경쟁에서 도태된 사람들은 어떻게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하 월세방에서 월세를 못 내서 죄송하다고 마지막 그 월세금을 놓고 메모를 하고 세상을 하직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지 않았습니까? 점점 황금 만능주의 이 시대, 물질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우상이 되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 개인의 인간성과 공동체성이 붕괴되어 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물질적 풍요가 전생의 목표가 되어 살고 있고 한쪽에서는 10억 명이 하루에 1달러로 살아가고 있는 이 경제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탐욕으로 인해 이 시대 미래의 미래 세대가 쓸 모든 자원까지 갖다가 다 쓰고 있는 이런 상황 속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특별히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국의 뭐 여러 가지 아주 안 좋은 지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OECD 가입국 중에 13년간 자살률이 1위였다는 거죠. 설교를 위해서 이렇게 좀 검색을 해보니까 작년에 13년 만에 14년째 1위 할 뻔하다가 2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리투아니아가 러시아에 속해 있는 그 나라의 1위를 빼앗겼어요. 빨리 빼앗겨야 되는데 여러분 하루에 36명이 자살하는 40분에 한 명이 자살하는 여러분 이 설교가 40분 설교인데 40분 설교가 마치면 또 한 명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생을 마감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직장인이 자살합니다. 수험생이 자살합니다. 대학생이 미래의 소망 없음을 보고 자살합니다. 노인들이 자살합니다. 연예인들이 자살합니다. 왕따 당한 학생들이 자살합니다. 1년에 12,500여 명이 자살하는 이 한국 사회, 정사와 권세가 이 세상을 부여잡고 있는 이 사회를 우리가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과 같은 그 삶 속에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할 우리 교회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난 주간에 월요일에 PD 수첩이 한 주 동안 많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입에도 회자가 되었는데요. 영국 교회는 이제 20년 후면은 자연적으로 고사되고 자연사할 것이라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보고에 조사에 의하면 지금 한국교회가 점점 영향력을 잃어가고 교회 학교 또 청년들 3.1교회와 청년들이 많지만 또 다음 세대도 많지만 그거는 우리 교회만의 현상이고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다음 세대 교회 학교 너무 지금 복음화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것은 약 100만에서 200만 명 되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을 우리는 교회를 안 나간다 해서 거꾸로 불러서 가난한 성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거든요. 예.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교회의 실망을 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분이 무려 100만 명에서 적게는 많게는 200만 명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같은 공동체에 있었던 사람들조차 지금 교회의 모습에 실망하고 떠나버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해결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는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물질주의적이고 세속적이고 실용적인 문화의 포로 상태에 놓인 바벨론의 포로와 같은 생활을 하는 이 시대 교회는 성도는 이 종말의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처럼 적진 그리고 그 쓸모없어 보이는 그 무모해 보이는 그 행위 그 땅을 적진에 있는 밭을 사는 것 소망을 가지고 땅을 사는 것이 바로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감각과 마비에 철퇴를 가했던 예레미야의 밭을 사는 행위처럼 예레미야가 그 밭을 사는 그 행위를 주변의 사람들이 보면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니 지금 이 나라가 멸망하는데 뭐 하는 거야? 라는 그런 놀람을 안겨줬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바로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하게 우리도 희생하고 우리도 값어치를 내고 밭을 사는 소망을 가지고 땅을 사는 행위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밭을 산다는 사는 소망 소망을 가지고 땅을 살아가는데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역사 가운데 가장 급진적 소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단 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행위가 우리가 유일하게 붙들 수 있는 소망이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에 슬프도 쓰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라고 선포하는데 똑같은 표현이 27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예레미야 32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힘과 펼친 팔로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신 그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바벨론 침략을 통해 심판당하지만 예레미야에게 그 땅을 다시 사라 그 땅을 그 밭을 사라 라는 누구가 보더라도 터무니없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는 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을 저질러서 심판하시겠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 속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고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그 일관된 깨어지고 망가지고 부셔진 그 세상을 구속하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경에 구구절절히 면면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불안, 붕괴, 파괴의 한가운데 속에서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금으로만은 얼척도 없어 보일 일 같지만 반드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의구심을 받을 수 있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 소망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속된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선포자로 또 하나님을 증언하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땅을 구입한 행위는 하나님이 이제 포로로 반드시 이들을 이끌고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징조요 하나님의 예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밭을 산다는 것은 절망 가운데 절망의 한가운데서 품는 소망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그 밭은 소망에 대한 계약금입니다. 계약금.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주일 사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본당에 계신 우리 삼일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소유라고 주장해야 할 우리가 걸어야 할 그 소망의 밭은 소망의 땅은 여러분 과연 어디일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오늘 계속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사야 할 밭, 내가 사야 할 이 소망,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완성을 바라보고 사야 할 그 행위를 했을 때 분명히 주변에서는 욕하고 참 무지하네라고 욕먹을 수도 있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을 믿음으로 그 소망을 가지고 회복해야 할 그 땅, 그 땅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곳입니까? 아마 분야는 다르고 생각은 다를 수 있지 모르지만 다를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 땅은 강력하고 파괴적인 정사와 권세들의 억압을 받는 여러 가지 삶의 국면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많은 세상의 우상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거짓 왕노릇하는 이 세상 속에서 또 혼란스러운 이 문화 속에서 우리가 한 개인이 성도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급진적인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일상적인 문화활동에 관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을 굉장히 무시합니다. 그래서 먹고 살고 일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하고 우리가 영적인 일이라 그러면 어떤 것만 되게 생각합니까? 대개 어떤 종교적인 일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 지역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만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그것만이 영적인 일이라면 종교적인 일에서만 소망을 찾는다면 우리는 온 세상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소망을 기독교적인 소망을 드러내는 것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땅을 사야 할, 우리가 밭을 사야 할 그곳은 어디입니까? 그곳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일터에 이르기까지 침실, 회의실, 교실, 작업실, 사무실, 식당에 이르는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구속적인 임재를 체득할, 체험할 방법들을, 그 지혜를 주님께 묻고,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살아야 할지를 주님께 묻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함께 경험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생명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일, 끝없는 탐욕과 도가 넘는 물질 만능주의 이 세상 속에서 청지기의 자세로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삶, 특별히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피조세계의 자원을 공평하게 나누어 쓰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이런 일상의 일들, 여러분 이 밭을 살 때 예레미야가 했던 그 행위는 일상에서 하는 매매의 그 현장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 일상의 일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그 회복의 소망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먹고 자고 입고 일하고 교제하고 데이트하고 결혼하고 출산하고 육아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그 일상의 일들이, 일상 속에 하나님의 그 소망이, 하나님의 회복의 소망이 이루어져야 할 영역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임박한 멸망의 온통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회복하실 앞날을 미리 경험하고 실행했습니다. 세상의 흐름과 풍조에 상관치 않고 현실의 조건과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소망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야 할 땅이 어디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 길을 걷고 있는 신뢰를 이제 두 가지만 짧게 빨리 들겠습니다. 하나는 교회의 예인데요, 경기도 용인에 있는 향상교회에서 했던 땅을 사는 일입니다. 이 교회가 이제 교회를 이전하기 위해서 현재 살고 있었던 그 교회의 건물을 팔았는데 무려 시세 차익으로 40억이나 되는 시세 차익을 남겼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뻐하고 아 이제 건축을 조금 쉽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성도들이 또 지도자들 가운데 이렇게 땀 흘리지 않은 이런 불로소득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질문이 생겼고, 그 공동의회를 통해서 1년 반 동안 건축 관련 토론을 하면서 어떤 결정을 했냐면, 교회 부채를 제외한 부동산 매매 이익금 전부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하고 40억을 북한동포 돕기와 다른 교회 개척 지원 자금으로 활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뭐 하는 거야, 40억이나 되는 그 돈을 저렇게 낭비해? 그러나 이 교회는 뭘 한 겁니까? 소망을 가지고 땅을 산 것이죠. 또 하나, 노인들에게 주운 폐지를 10배를 주고 사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 주변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열심히 주워봤자 1kg, 10kg를 모으면 1,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은 이 10kg를 모으면 10배인 10,000원을 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10,000원을 주냐면, 같은 교회 다니는 이제 러블리 페이퍼라는 이 단체의 사회적 기업 단체 기우진 권병훈이라는 이 공동 대표가 원래는 그 폐지들을 뭐 가서 많이 모아가지고 도와주는 그런 독거노인들 도와주는 일을 했는데, 하다가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제지 회사에서 담합해서 폐지 가격이 폭락해서 더 이상 그런 방법으로는 주변에 할아버지 할머니 도울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생긴 것입니다. 그걸 비싼 가격에 10배 주고 그것을 가지고 그 폐지를 가지고 거기에 캔버스 그림을 그려서 그것을 팔아가지고 수익을 남겨가지고 계속해서 순환구조를 만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돕는 그 일을 이제 한 것입니다. 폐지로 만든 캔버스에 그림을 그려주겠냐고 SNS 올리니까 무려 4시간 만에 150명이 모여서 그 일을 함께하는, 이 사회 속에서 이런 약자와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그 귀한 지혜가 우리 기독 청년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가셔서 그 러블리 페이퍼라고 검색하면 자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소유라고 주장할 그 땅이 어딥니까? 여러분, 내가 소망으로 사야 할 그 땅, 여러분들 분별하셔서 강력하고 파괴적인 정사와 권세들의 억압을 받는 이 세상 속에서 소망으로 땅을 사심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함께 경험해 나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3일의 성도님들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옳은 길 따르라 우의 길을 부르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엉망진하고 멈든다 바람 비포하라 저 빛 주 예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고를 부수고 다 따르라 왕경화 비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백성이 따를 길 온밤 지나고 동틀밤 바람이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고난길에 치고 찾아오니 나는 백성을 구하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온 밤 지나고 농든다 바람이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 깨어지고 병들고 하나님의 회복을 회복이 임해야 될 내가 소망 가운데 사야 할 땅은 어딘지 하나님께 물으시면서 하나님 우리도 무모해 보이지만 우리의 가진 것 드리고 희생하고 값어치를 치룸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회복시키겠다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완성시키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일상에서 하나님의 그 땅을 사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 죄로 인해 깨어져 바벨론 포로와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웃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